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긍휼의 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있고요. 지성소에 증언궤, 우리 보통 법궤라고 하는 그 증언궤의 이제 뚜껑 부위에 해당하는 이제 긍휼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긍휼의 자리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mercy se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총 28번이 등장합니다. 28번. 이게 7의 배수네요. 7, 4, 28.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7이라는 것이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7의 그 배수들이 이제 또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27번이 mercy seat, 그래서 그두 단어로 mercy라는 단어와 seat이라는 단어가 나뉘어져서 두 단어로 27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딱한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mercy seat이 붙은 단어로 두 개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그런 형태로 지금 한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휼의 자리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에서 이제 긍휼의 자리가 소개됩니다.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볼지니, 그룹들의 얼굴이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17절부터 22절까지 여섯 구절 내에서 총 7번이 긍휼의 자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 한 번씩 언급되다가 20절에서만 지금 한 절에서 두 번이 언급되면서, 그래서 여섯 구절 내에서 지금 7번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을 또 소개하는 것이 출애굽기 37장입니다. 37장 6절부터 보시면, 그가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긍휼의 자리 양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드니라. 그가 긍휼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그룹들을 그것의 양끝에 만들었더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았으니 곧 그룹들의 얼굴이 긍휼의 자리를 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구조를 보시면, 이제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증언궤라는 것이 지금 지성소 안에 유일한 그 하나의 그냥 상자로 이제 5m, 5m, 5m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m가 되는 그 정방형의 방 안에 지금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것이 지금 증언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궤가 지금 이제 언약궤라고도 이제 불렸죠. 그러면서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러니까 이게 이 1규빗 반, 1규빗 반 되는 곳에다가 2규빗 반의 그 넓이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두 돌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자리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 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 자체의 사이즈는 지금 증언궤의 사이즈와 똑같겠죠. 그렇죠? 예, 1.5 규빗, 2 규빗, 2.5 규빗. 그렇죠? 예, 그래서 1.5 곱하기 2.5 규빗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그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껍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뭐로 만드냐면 다시 출애굽기 25장을 돌아보셨을 때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박스, 밑에 있는 상자, 그 증언궤 그것은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덮은 구조지요. 그것도 사실 꽤 무거울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덮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뚜껑은 지금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게 지금 순금으로 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도 어느 정도 뚜껑 그 판의 두께가 있을 텐데 그게 다 금으로 판을 이렇게 참 이렇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게 아마 75cm 정도에다가 아마 1.25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게 다 금이에요. 그런데다 그것만 금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뚜껑의 양쪽 끝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은 영적 존재 중에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는 날개가 넷인 그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둘만 날개가 돼도 금값이 많이 들어갈 텐데 날개가 또 넷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그룹이 지금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의 자리를 탁 덮고 있는, 날개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탁 덮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룹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나무로 잘 깎아서, 금 도금을 살짝 입혀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 때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 하나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를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탁탁탁탁탁 두들겨가지고 점점점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그룹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됐을 것이고 금도 사실 엄청난 금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요? 무게가. 네, 그런데 이 긍휼의 자리에 대한 그 사이즈는 나오지만 그 그룹의 사이즈는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지시를 안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 이 그룹들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 그룹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그룹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이즈를 어떻게 우리가 수치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수치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것을 복원하려고 할 때에도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수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제 속성이 속성을 이제 우리가 이 증언궤와 긍휼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성막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성막은 어느 곳을 보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보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인 이 지성소 이 지성소에 지금 이 특별히 증언궤와 긍휼의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이 지금 거룩 또는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것을 여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가 중요하겠습니까? 뚜껑이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자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상자가 기본이고 그렇죠. 궤가 기본이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 거잖아요. 궤가 없다면 뚜껑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궤가 일단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공의인 거예요. 공의. 의로우심. 이게 하나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 속성 위에 하나님께서 뭘 지금 덮어놓고 계신 거냐면, 긍휼의 자리,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렇게 지금 덮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덮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을 마음껏 펼치시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을 속에 감춰두시고,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긍휼의 자리 지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뚜껑 열어서 이거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이거 볼 일 없어요. 이거 보려면은 이거 얼마나 이걸 무겁겠어요. 이거 들어서 이거를 아마 몇 사람이 들어서 아마 이거를 옮겨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예 그 엄청난 무게로 그걸 꽉 닫아 놓으시고 너희들 이거 볼 일 없다. 내가 너희 만날 때만큼은 너희들 내 이 거룩함 이것을 볼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거룩함을 너희가 직접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긍휼로, 긍휼의 그 자리의 그 뚜껑으로, 엄청난 무게의 뚜껑으로 꽉 닫아놓고 지금 그 상태에서 사람을 지금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이 언약궤, 증언궤 안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뚜껑 열리신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뚜껑을 딱 잘 닫아놓으시고, 그것도 엄청난 무게로 눌러서 닫아놓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뵙고 사랑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에 긍휼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장소. 여러분 만남의 장소 얼마나 이 참 가슴이 푸근한 단어입니까? 만남의 장소.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도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이런 게 있지요. 만난다는 것, 이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긍휼의 자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표현하신 25장에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성막 전체지요. 성막 전체를 인간에게 만들려고 하신 목적 자체가 내가 이 인간들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거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표시로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하신 건데, 특별히 그 전체 정막 구조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안, 그것도 특별히 지성소 안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긍휼의 자리야말로 이 성막 전체의 지금 핵인 거죠.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8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뭐가 어디 거하실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뭔가 좀 안락한 장소가 필요하신 것보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을 모실 때 뭔가 그 신전 안에다가 그 신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모셔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8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그때는 이제 고정된 세틀드 고정된 그 이제 집이지요. 그 성전을 이제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이까. 그렇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솔로몬 자신이 지어놓은 그 조그만 그 집에 하나님이 한정되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거하겠다 또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겠다 하시는 것이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제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2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세 언덕의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 종교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 어쨌든 종교적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도 신이 많은데 그신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렇게 참 종교적인 그야말로 미신적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참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전에 그렇게 한정되어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구절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의미가 하나님이 그 작은 공간에 한정되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중은 뭐냐? 그것은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한 운명이 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한 운명이. 우리가 참 청년회 때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지요. 자꾸 만나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딴 집에 살죠. 남자도 딴 집에 살고 여자도 부모 집에 어쨌든 딴 집에 이렇게 각각이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서 한 집으로 이사해서 한 몸이 되면서 한 운명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남이었던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한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통해서 인간 안에 지금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선을 할 때마다 지금 사람과 거니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참 변치 않는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인간과 함께 한 운명, 한 몸이 되면서 한 운명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인간도 한 운명이 됐다면 인간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를 보면서는 뭐 여러 가지 구조나 뭐 거기서 행해지던 어떤 의식들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는 것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에서 19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서부터 그 11절만 보시면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있을 때 이교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이 한 성령님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자 여기에 제가 지금 드리려는 핵심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 이게 구약시대의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거처.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지성소였고 지성소에서도 지금 긍휼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면서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신,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말들 물론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하나님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고 뭐 다 뭐 예? 다 좋은 말이죠. 다 귀한 말인데, 그런데 가장 귀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물론 그 아버지께 뭔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될 우리 아버지께 뭔가를 내가 아들로서 구하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 주는 것도 기쁜 거지만 가장 기쁜 건 뭐냐면 그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는 지금 가장 기쁘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은 그냥 어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필요한 존재고 우리를 복 주시는데 필요한 존재로서 저만큼 저 바깥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그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내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것, 적당히 하나님과 나는 거리를 두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운전을 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청소를 할 때든지 빨래를 할 때든지 운동을 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매 순간 가 있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는 함께 모이는 수요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요?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모임에 계시지 스키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골프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마트에 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참 매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교제를 즐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